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급할수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행동해가라 라는 뜻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전해 내려오는 격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급히 서두르다가 체합니다. 급히 서두르다가 휴대폰을 두고 오죠. 급히 서두르다가 지갑을 두고 옵니다. 급히 서둘러 추궁하다가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급히 서둘러 판단하다가 배우자를 자녀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유대인 작가 중에 대단한 작가 한 명 있습니다. 카프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두 가지 원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급함과 태만함입니다. 카프카는 자신의 책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성급함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태만함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급함이란 시간을 앞당기려는 욕망입니다. 태만함은 해야 할 일을 미루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급히 서두르다가 왜 예배드리는지 우리는 급히 서두르다가 왜 살아가는지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태만함 때문에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태만함 때문에 이제는 헌신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그 마음을 또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도 급히 서두른 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교에 빠져서 유대교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급히 서두르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급히 서두르다가 그는 눈이 멀게 되었고 급히 서두르다가 그는 인생의 나락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눈에 무엇이 씌인 줄도 모른 채 앞을 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존재였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앞을 보게 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또한 성경의 태만함 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그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과 부패상에 대해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는 다시스로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했지만 그는 알면서도 반대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모든 일을 대충한 사람이죠. 눈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자였지만 차일피일 미룰 뿐만 아니라 외치는 선포도 영혼이 없었어요. 더 보놓고 무너진다라고만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성급하고 요나처럼 태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도 우리도 쓰십니다. 제가 성급하다고 태만하다고 갈등하지 마십시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십니다. 만들어가면서 쓰십니다. 빚어가면서 쓰십니다. 물에 빠지고 불에 들어가고 허우적거려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너무 갈등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삶의 의미와 목적을 복음에서 발견합니다. 그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그 절박한 생각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과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힘을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얻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힘과 이유와 목적을 세상으로부터 찾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같은 존재,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지 못하는 존재,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을 잃고서야 어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맛보여주겠습니까? 세상은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요나처럼 배 밑에서 잠들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누가 세상을 구합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요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아멘. 세상은 폭풍이에요. 그 폭풍 때문에 집도 날아가고 직장도 날아가고 생명도 날아갑니다. 비명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동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코람데오의 삶을,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버렸으니까. 콘센트의 코드가 뽑혀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콘센트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불을 킵니까? 죽어가는 자가 어떻게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겠으며 죽어가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교육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없다면 교육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교회는 상담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죠. 그리고 아픔을 들어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 앞에 서지 못한다면 또다시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위로받고 또다시 죄를 짓기 위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그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위로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사망을 향한 다른 박질일 뿐입니다. 2010년 행복전도사로 불리던 최윤희 씨 부부는 동반 자살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지은 책은 제목부터가 남달라요. 책 제목이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우리 잠언에서 들었던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준들 못합니까? 본인은 자살합니다. 세상의 것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비롯된 본질적인 삶의 변혁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의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 만들었던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른 삶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까닭은 이 복음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요 권세요 소망이란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말하는데 능력과 권세입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도 여기서 뿌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폭파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폭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의 파괴력 때문에 자신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복음의 파괴력 때문에 자신의 지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그가 꿈꾸던 꿈도 그 복음 때문에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플라톤이 동굴 비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굴에 갇혀 산다라고 말하죠. 동굴 밖에서 살아가면 되는데 인간은 죄라는 동굴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다이나마이트가 내 안의 동굴과 이 세상의 동굴을 부셔버리니까 동굴밖에 아름다운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이데아가 보이는 겁니다.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로마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로마의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곳에 교회가 있다. 그 믿음의 소식을 듣고 그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그 로마 교회에도 전해줘야지.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터뜨려버려야지. 그래서 그들도 동굴 밖에 삶, 이 세상이 아닌 저 천성을 향한 소망을 두고 살게 해야지. 어쩌면 복음은 아는 사람들에게 더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더 강력히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복음은 더 깊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서신서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서신서가 사도 바울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아멘.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선교사 언더우드 아십니까? 그는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아무도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느냐? 그는 기도했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는 한국을 떠납니다. 그는 새 문안교회를 세웠고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대학교를 세웠고 YMCA를 세웠고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화여자대학교의 효신 이화학당부터 말로도 다 나열할 수 없는 교육과 의료 지원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당시 세계의 은둔의 나라로 알려졌던 한국은 그들의 기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핵폭탄으로 말미암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고 국민의 5분의 1 이상이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경제는 세계 10위권에 드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자의 행함이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읽겠습니다. 11장입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신자의 삶이 교회를 어떻게 견고하게 합니까? 복음은 바울을 기도하게 했고 복음은 바울을 움직였어요. 복음은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아니 세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5천명의 무리가 배고파할 때 예수는 한 소년이 내민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고 열두 강주리를 남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합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복음은 내게 이익이 되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죠. 복음은 작은 자,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을, 내가 은혜 베푼 것을 다시 갚을 수 없는 자, 바로 그런 자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섬기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 적도 없는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두나미스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의지하는 자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직장에 가야 합니까? 왜 그 학교에 가야 합니까? 왜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고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왜 우리는 드림교회에 있는 겁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 복음의 두나미스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이란 무엇이고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도 가져오십시오. 능력도 가져오십시오. 권세도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잘 사는 삶, 복음의 두나미스를 알리고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로 복을 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죠. 그는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쫓겨났어요. 회당은 성전을 대신해 율법을 강론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권세가 생기고 성경을 자신의 기준대로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죽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신의 아들을 못 박았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가르치는 것에 열정을 게을르게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의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길을 막고 때를 따라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늘 우리가 힘이 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막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길이 열리면 열어놓으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는 로마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빚졌기 때문입니다. 빚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집니다. 첫 번째, 내가 직접 빌리면 빚지는 거죠. 내 명의로 빌렸으니까. 둘째, 누가 전달해 달라고 내게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전달해 주기 전까지 나는 빚진 겁니다. 돈이 내 수중에 있으니까. 복음의 빚은 전자와 후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다시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빚진 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없다면 신앙의 경고등입니다. 그 구원, 그 복음이 대체 뭡니까? 유앙겔리온, 이 헬라어는 아무데서나 쓰던 단어가 아닙니다. 황제의 즉위식 때만 쓰던 단어입니다. 즉 이 유앙겔리온의 뜻은 새로운 왕이 와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구원이다,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왕이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빚진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견디지 못하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이 얼마나 큰 빚입니까? 내가 연봉 2천 받는데 100억 빌려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같은 시국에 잠이 안 올 겁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나만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갖고 있으니까 그 부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죽고 내 이웃이 죽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에 눈 떴기 때문에 얼마나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인지 날마다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습관이 되어버리고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감동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빚진 자라는 복음의 이 능력이, 이 권능이, 이 감동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이 사라진 것이죠. 감동이 사라졌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겸손하다면, 내가 정말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비정상이 아니에요. 아, 과하네. 과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정상이죠. 우리가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문제인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진 자라는 이 절박한 부채의식 때문에 그는 끝도 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로마서의 서론이 15절이라고 하면 16절에서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8장까지는 본문 16절과 17절에 나오는 각주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럽다는 말은 원어로 불쾌하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왜 그분만이 구원이냐고. 배타적인 인간들, 폐쇄적인 인간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믿음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커밍아웃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동성애도 페미도 트랜스젠더도 다 커밍아웃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해마다 동성로 퀴어 축제에 홀딱 벗고 당당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대체 누가 문제입니까?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선조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에서 그곳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루스디아에서 돌 세례를 맞았어요.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당당합니다. 굶고 춥고 헐벗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아도 그는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자랑이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두나미스,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는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능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까닭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계적인 신학자 스펄전 목사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는 이렇게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흐르는 물에 내미는 손과 같다. 우리는 그저 손만 내밀면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물은 흐르고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능력의 복음이 이미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만 들면 됩니다. 그 손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왜 부끄럽겠습니까? 이것은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믿음으로 그분께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은 구원을 준다 해도 받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두나미스, 복음의 권능이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능력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손으로만 받습니다. 죄는 어떻게 사라집니까? 믿음으로 덮어집니다. 의로움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구원받아 놓고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면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더한 괴수는 없으십니다. 저만 웃기군요. 예. 그러나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다. 고아에서 아들 되게 하셨다. 거절에서 용납으로 바꾸어 주셨다. 창기에서 신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뻔뻔하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십자가에서 내 이름이 바뀌어지고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날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삶입니다. 이 신칭의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믿음으로 의로우십니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영생을 받게 되고 이거 놓치면 우리는 한순간에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애를 써야 의로워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그 애써움으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흘러들어야 되고 날마다 그분의 의로움에 의지하는 삶, 이것이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가 17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잘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믿고 살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그분의 의로움이 나를 의롭게 했다는 믿음입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죄를 앗아갔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십자가의 교리란 이해할 수 없는 교환이라고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는 모두 그분께서 가져가시고 그분의 모든 의로운 것은 나에게 전이가 되고 전가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분의 능력으로 옷 입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도 선한 것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유한겔리온입니다. 내 능력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 아닙니다. 세상에는 없는 능력이죠. 저는 이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담대히 세상 속에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진정한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인도하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알미 곧 영생입니다. 이 알미 곧 의로움입니다. 이 믿음이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